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 정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된 일련의 설교를 한 두 달에 걸쳐서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 기도와 관련된 것을 이제 세 번째 전하고 이제 이 시리즈는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그 필요는 느끼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겨야, 위기가 닥쳐야 기도하는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사람이다. 지금 땅에 발을 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찾은 가장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은 바닷물 속에 사는 고래예요. 고래. 고래. 고래예요. 고래는 그 생애 전부 다를 물속에서 지내요. 물속에서 먹이를 발견하고 물속에서 새끼를 키우고 물속에서 이동해요. 그런데 고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포유동물이에요. 영어로 매머이라고 하는 포유동물이에요. 다시 보세요. 육지동물이란 말이에요. 폐가 있고 아가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 고양이, 사슴, 코끼리 같은 유에 드는 포유동물이에요. 바다에 사는데, 바다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는데 희한하게 고래는 포유동물이에요. 그래서 배로 숨을 들이쉬면서 산소 공급을 받아야 생존하는 동물, 고래예요. 그런데 바다 속에서 살아요. 10분, 15분 정도 바다 속에 있다가 정기적으로 푸 하면서 산소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에 속했어요.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본문을 보면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허물로 죽은 너와 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너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바된 상태이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만 현실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상태는 지금 지구상에 거하고 있지만 하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 천국 시민이란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법적인 신분 상태. 그래서 땅에서 호흡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확한 소속이나 신분은 지금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래가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고 물속에서 배회하고 있지만 다른 물고기처럼, 덩치가 큰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물고기가 아니다. 고래상어라는 게 있어요. 고래상어. 그냥 상어예요. 상어는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아가미로 호흡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산소를 공급받고 물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고기니까요. 상어는. 고래상어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몸무게도 약 9톤 정도 되고 100년 정도의 긴 수명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고래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상어과예요. 아가미로 숨을 써요.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래는 다릅니다. 물고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환경 가운데 발붙이고 있지만 세상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하늘과 규칙적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형태의 삶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삶이 없으면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고래가 물속에 있다가 전기적으로 올라와서 푹 하고 선수를 캐치해서 내려가서 10분 내지 15분 동안 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규칙적인 기도의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상적인 파워풀한 그리스도인 삶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선교사, 목사, 사역자, 일반 평신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있고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2,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지만 환경이 바뀌면서 그전처럼 기도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일주일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말투가 달라져요. 일주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전에 짜증내지 않던 것을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없기 때문에. 한국 여행이나 유럽 여행이나 여러분이 연말에 이렇게 짜서 다녀오잖아요. 대부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어디서 숙박할 것인지 뭘 먹고 누구를 만날 것인지 계획을 쭉 짜죠. 그런데 기도 계획을 안 짜고 가기 때문에 갔다 오고 나면은 자기 자신은 출발할 때 영적인 그 상태가 이 3주 동안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세상화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처럼 환경은 힘이 셉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행 가기 전에 귀국 후에 후유증을 영적인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여행 한번 갔다 와가지고 1년 동안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을 보았어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작년 11월 달에 제가 한 달간 한국 방문했는데 이제 제가 숙박시설에 일주일 있어야 되겠고 장모님 댁에 얼마 있어야 되겠고 교회 선교관에 얼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설, 환경 제 머릿속에 다 짜놓았죠. 그런데 처음 일주일간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처음 일주일 구로 쪽에 있는 그 슬라스테이라고 하는 호텔, 조금 싼 호텔에 머물렀는데 시설은 괜찮은데 방이 하는 거예요. 저는 독립된 공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되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침대를 하나 쉐어하는데 다음날 계획을 짜서 갖다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기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고 복도에 가라고 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한다? 저기는 루틴화되어 있는 이 아침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지탱하는 어떤 파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외적으로 루틴을 바꾼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침대 곁에 있던 의자를 화장실로 옮겨서 그 곳에서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암송도 그 시간에 했고 아내가 토요일에서 찾아오면은 좀 기다리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 개인의 생명력이나 삶의 퀄리티는 그 사람의 기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기도에 할애하는 시간이 없거나 부족하면 우리 삶의 퀄리티가 낮아집니다. 오늘 중심 주제는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포함시켜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에 이런 권면을 할까요? 이유를 알고 해야 됩니다. 왜 그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영적인 군대의 일원이며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그것 때문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적과 대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내가 속한 부대가 승리하면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싸우던 전우가 총탄 맞고 쓰러지면 그가 쓰러지고 죽은 것이지만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쓰러진 동료를 왜 구출합니까? 아직 숨이 남아있다면 그 쓰러진 동료는 내가 속한 부대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방치하면 그 손실은 간접적이지만 부대 전체에게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가족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은 가운데 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족 모두가 신경을 쓰이죠. 왜? 가족이니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면 건강상의 손실이 생기면 가족 구성은 전체의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권도전서 12장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권도전서 12장 26, 27절 말씀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지체, 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 지체가 손가락 하나 다쳤어요. 그러면 온몸이 신경조직망을 통해서 같이 다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정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뇌졸중, 스트로크 걸려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왔어요. 오른손은 물건을 들 수가 있는데 왼손에 물건을 쥐어주면 떨어뜨려요. 감각기관에 이상이 생겨 떨어뜨려요. 그 부분이 말을 듣지 않아요. 왼쪽 나비가 오면 왼손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각 지체 부분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필요가 생기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영적인 성숙이 없으면 나만 위해서예요. 영적인 성숙이 자라가면은 아 가족인데 가족이 저런 필요가 있는데 하고 신경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아버지를 둔 가족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영혼을 함께할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누군가의 형제 자매이고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적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 동안만 함께해요. 여기 어떤 이제 15살 난 남동생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그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25살 난 누나가 있을 때 이 남동생과 함께 보낸 남매로서 인연은 15년간만 쉬어해요. 그래 끝나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 없이 죽었다면 그 동생은 결코 볼 수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가요. 15년간만 남매로서의 인연을 가지다가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형제 자매의 관계예요. 몇 년 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57년 4개월이에요. 아버지와 제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57년 4개월을 살아왔더라고요. 땅에 아버지가 예수 믿고 소천하셨기 때문에 영혼 가운데서 그 아버지를 볼 거예요. 그때는 이 아버지와 저는 육신의 차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같은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혼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적인 무게와 중요성은 말을 못합니다. 십몇 년 볼 것이 아니에요. 몇십 년 볼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볼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토록 형제 사랑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적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 영적 존재가 다른 형제 자매들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동일한 공동의 적을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한 형제 자매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공격하던 그 동일한 존재의 공격을 받음을 알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원, 신앙생활하는 내 전체 문제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정신 스피릿입니다. 잠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같이 성경 있으면 같이 누가복음 13장을 다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참 큰데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치 제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예화로 들듯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최근 사건을 들면서 어떤 진리를 밝혀줍니다. 여기 보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갔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의 예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가끔 이곳저곳에서 무장봉기 또는 저항운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사들은 군대를 파견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주둔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갈릴리에 유대 총독 빌라도가 질서 유지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것이 격화되어서 저항하는 자를 군인들이 살해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사드리는 그 장면에 피가 튀어서 희생제물에 죽은 사람들에게 피가 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갈릴리 사람이 죽으면서 튄 피가 희생제물에 묻은 거예요.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런 비극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죠? 그 죽은 사람은 전 뭐야? 아니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비극적인 뭔가로부터 보호하실 수가 있는데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아, 저 친구들 되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제는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년에 10월 29일 날 발생한 한국에서 이태원 압사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비슷한 것이 이스라엘 컨텍스트 상에 일어납니다. 4, 5절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물을 대주는 그 공급원이거든요. 성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망대가 우르르 무너지면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 18명이 깔려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 사건을 보는 보통 사람들은 왜 8사람이 죽었을까? 아, 저 사람들 죄가 있으니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추정했고 예수님께서 아니다. 피해 입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과 달라스가 아니다. 누구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은 처지에 놓을 것이다. 모두 죄인의 상태이고 어떤 조치가 없으면 누군가가 이런 상태에 돌이키는 어떤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두 사건에서 비극을 당한 그들의 운명처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나? 그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6절에서 9절까지 예화를 하나 사용하시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멸망당하지 않도록 막았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함을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누군가를 위해서 막아쓰는 기도가 없으면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막아쓰는 그러한 기도가 없으면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비유를 들으셨는지 보겠습니다. 6, 7절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주인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옛날 성경에는 과한 지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포도원에 열매를 기대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소식이 없어요. 2년이 지났어요. 이상하네. 1년 더 기다려 보았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한 개의 무화과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땅을 허비할 수 없다.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런 포도원 지기가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 두면은 자연스럽게 있으면은 실로암 왕도 18명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누군가가 막아쓰지 않으면은 이 형편에 나아갈 것인데 8, 9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4년째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1년만 더 달라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였느니라. 주인님 지금 찍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1년의 시간을 요청하면서 막아쓰는 거예요. 주인에게. 제가 1년 동안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둘레를 파고 그름 주면 돌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보통의 경우는 무화과는 그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나무 주위에 흙을 일구어서 거기에 그름을 채워놓고 1년 동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막아쓴 겁니다. 자연스럽게는 3년 지났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흔적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위기에 처한 나무를 위해서 포도원 지기가 막아쓴 것처럼 도끼로 찍혀질 운명에 처한 무화과 나무.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부모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막아서지 아니하면 저는 이 표현을 싫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요. 현대교회는 지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처럼 뚜렷한 현실이 없어요. 천국이 현실이듯이 지옥이 현실이에요. 누군가가 막아쓰지 않으면 무수한 시간, 무수한 기회를 한 개인이 열매 없이 낭비하면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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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때 궁극적으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뽑듯이 그러한 결국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에 탐닉합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포르노에 탐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귀의 낭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자신은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이 정도 되었으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죄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어떤 건설업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시공하고 건축에 드는 철근을 되돌려서 부실 시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행위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돌이킴이 없이 회개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없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다는 이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 말씀. 회개 없으면 망한다. 그런데 나의 자녀를 보니, 배우자를 보니까 회개가 없어요. 그럼 분명히 망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지? 막았으라는 거예요. 누군가 막았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에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에 위임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그러나 그분의 강렬한 열망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멸망하세요.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갑니다.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진정한 부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그래도 우리를 있게 한 수단이고 통로이고 도구인 그 불완전한 부모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못되거나 비극을 당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를 있게 한 진짜 부모인, 진짜 아버지인, 진정한 아버지이신 생명을 부여해서 호흡하게 하는 이 존재가 끝내는 영원한 비극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보신다고요? 아닙니다. 아파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아서기를 원하고 두릅하고 걸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도구가 되어달라. 긍휼히 여기는 자들, 내가 긍휼히 여기고 있는 바로 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막아서는 수고를 해달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수고입니다. 자녀와 배우자, 누군가를 위해서 막아서는 이 기도의 수고가 없으면 망합니다. 열매 맺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녀들, 막아쓰고 두루파고 걸음을 주어야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는 확 줄이고 기도는 확 올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잔소리는 확 줄이고 기도는 확 올리자 이렇게. 홍성용 형제의 표정이 재밌습니다. 말을 절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잔소리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절대로 제가 관찰하고 또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까지 결론은 사람은 잔소리로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훨씬 더 반대쪽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특히 가족들 변화를 위해서는 말을 줄이고 기도를 확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막아 쓰십시오.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거쳐지게 하옵소서. 거쳐져야 됩니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막으십시오. 때로는 이단에 속한 것에 미혹되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내버릴 처지에 놓인 무화과 나무 같은 거죠. 근데 왜곡된 생각 때문에 그러한 데 빠지고 아무리 말로 설득하거나 해도 논리적으로 돌아오는 경우 글쎄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왜곡된 생각으로 굳어있는 그 영혼을 기경해 주십시오. 기경이라는 것은 딱딱한 논밭을 농기구를 써서 일으키는 그 작업을 기경이라고 하는 땅을 일으킨 그런 뜻이에요. 일으켜져야 딱딱한 곳이 일으켜져야 땅이 잘게 부스러져서 보들보들하게 되어야 그게 무엇을 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곡된 생각으로 굳어있는 그 영혼을 기경해 주십시오. 나를 낳아준 부모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말로는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굳어있는 그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걱정되고 마음이 쓸 때마다 굳어있는 그의 영혼에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십시오. 그 눈 가리고 있는 것 거쳐 주십시오. 걷어 주십시오. 개인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는, 내 개인의 영혼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어떤 지위로 보낼지는 주 예수를 영접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작은 거잖아요. 물 한 그릇 시원한 냉수 한 잔 주는 게 무슨 큰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고 했잖아요. 큰일 한 거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이. 자, 그렇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의 보상, 작은 것일까요? 아니,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시원한 물을 줬어요. 감사하죠. 그것을 주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말 한 영혼이 궁극적으로 내 주께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수고를 하는 에이전트로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기억하고 기도한 그 수고를 잊는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가 부활장인데 그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파한 다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수고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고 단위의 어떤 보상, 영원한 어떤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이 저는 기도의 수고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비전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서 7시까지 하는데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보통 새벽 기도에는 4명 내지 6명 정도 참석해요. 이 1시간은 이렇게 구성돼요. 5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분간 교회 전체 모든 사람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통성기도를 해요. 그때는 제가 음악을 크게 틀어주고 통성기도를 해요. 이렇게 제가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부르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한 사람 다 부르고 이렇게 거기에 오늘 5명이 참석하면은 5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6시 30분이 되고요. 25분 동안 이제 그때는 음을 소거한 상태로 개인 기도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6시 55분이 되었을 때 같이 음을 켜고 간단하게 기도 필요가 있으면 나누고 이제 클로징을 합니다. 저는 이 25분 음을 다 켜고 같이 소리를 내면서 하는 이 기도 시간에 너무 파워풀해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은혜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기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없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지상에서의 행위는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언젠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전체를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상에서의 행위는 하늘과 맞닿아 있다.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다. 중요하게. 그래서 19절 20절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목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난주 예배 끝나고 다들 빨리 요즘 집에 안 가고 머무르는 경향이 있던데 젊은 아빠들이 이쪽 테이블 모여가지고 이제 교제하면서 대화하더라고요. 주로 홍모 형제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카페 직원들 막 그 요즘 이제 행편이 어떤지 왜 예배 오고 싶은데 이제 저럴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을 쭉 나눠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했죠. 아 이게 힘들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 3분 통성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김영준 전도사님이 마무리를 기도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냥 대화하고 웃고 그냥 끝내는 것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네 명 모인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아,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 나온 거예요. 저는 이런 관행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화 나누고 뭐 이런저런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니셔티브를 취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번 이를 위해서 통성 기도하고 누가 기도가 마칠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그냥 자 그러면 목사님 셀레베를 시작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저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인도에 따라서 뭐 때로는 치유를 위해서 아니면 슬픔을 당한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어깨를 맞잡고 막 울어주면서 이러한 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그래서 합심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강력을 조금 조금씩 경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명씩 두세 명씩 때로는 열 명씩 이렇게 원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전체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구성하게 하셔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민감한 영을 더해 주셔서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내 몸 일부가 아프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